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약 3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베테랑 외교관을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브리지트 브링크 현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링크 대사는 25년 차 외교관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 등에서 부임했고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브링크 대사의 수십 년의 경험은 현재 우크라이나 역사의 순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리 요바노비치 당시 대사를 소환한 뒤 3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날 대사 지명 발표는 지난 주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중 나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약 2주 전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의 기능을 일부 서부 르비우리 옮겼고 이후 대사관을 폴란드로 이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5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하야시 외무상과 모리다 케오 사무차관 등이 한국 대표단과 만났다면서 한국 차기 정권에서 이란 관계의 방향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식당경제 가치를 공유한 선진국가로서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부의장은 한일 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려면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양국 관계가 새 모멘텀을 소중하게 살려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치러진 차기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마크롱 대통령이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의 경쟁에서 기존 예상보다 더 큰 58.5% 대 41.4%의 지지율 차를 보이자 승리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에펠타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대선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펜 후보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당한 지지를 얻은 것은 또 다른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번 프랑스 대선이 72%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며 이는 1969년 대선 이래로 최저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연임 성공을 축하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포함해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최근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한 솔로몬 제도에 정부 고위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우에스기 겐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3일 일정의 솔로몬 제도 방문을 위해서 25일 일본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9일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자 일본 외무상은 최근 이 협정과 관련해 이것이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에스기 차관은 이번 솔로몬 제도 방문에서 중국과의 협정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양자 그리고 영내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 앞서 먼저 솔로몬 제도를 방문한 미국은 중국의 영구적 군사 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22일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를 찾아서 미나세 소가발의 총리를 만나 중국과의 안보 협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을 통해 미국 대표단이 수가바레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의 영구적인 군사 배치와 군시설 구축 등을 위한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이에 우려한다며 미국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팜유 공급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팜유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2일 화상연설을 통해 팜유의 수출 금지 조치는 국내에서 사용할 팜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 정책 시행으로 국내 사용 팜유의 양이 충분한지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라면서 수출 금지는 추후 고지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봉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퇴임을 2주일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근 교환한 친서와 관련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정보 3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에 한남남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퇴임을 2주일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근 교환한 친서와 관련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의 친서를 계기로 퇴임 후 남북관계에 있어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며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1일 답신에서 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선언들에 대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을 수 없는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도발 행보를 이어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유화적인 친서를 보낸 데 대한 VOA의 질문에 친서 교환에 대한 논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 comment on the exchange of letters, but what I can say is that we strongly suppor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believe that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과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closely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focus attention on as well as condemn any disruptive, destructive or otherwise.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 정부와 네트워크 보안 업체들, 대중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감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고 무력 시위를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여해도 자신들 방식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대비하면서 특히 남북한 관여의 실패 책임을 새 정부에 돌리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준비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앞으로 계속될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실패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관여하지 않은 김정은의 의도적인 결정 때문이며 적대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도 김정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개선되고 강화될 미한 정책과 전략 공조, 미한 동맹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21일 답신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과 북이 계속 정성을 쏟는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우리의 조건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다르게 행동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really was interested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대화를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고 잇따른 미사일 시험으로 위협을 제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진작 중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차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이런 모든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액면가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한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을 북한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두 정상이 주고받은 말보다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대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은 김정은이 당분간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핵 추구를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김정은에게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어떤 후퇴나 악화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빚어낸 것이라고 북한은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 등 한국 측에 한국이 추진한 이런 종류의 관여는 긍정적이며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So ultimately, I don't think it's going to manage the escalating situation because I think North Korea will continue.
프랭크 엄 연구원은 하지만 정상 간의 친서 교환과 군사 행동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친서 교환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은 미사일과 잠재적인 핵실험 등 무기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도 대북제재 이행을 지속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번 친서가 차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북한이 더욱 복잡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하는 등 소위 핵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새 정부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게 도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르스의 가상화폐 계좌 정보 3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현재 4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2일 라자루스의 정보가 일부 수정됐다며 가상화폐 계좌번호 3개를 추가한 새로운 정보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라자루스의 정보 페이지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인 이더라는 글자와 함께 알파벳과 숫자 수십 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의 계좌번호가 3개가 표기됐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가 6억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 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4일 당시 도난당한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번호 1개를 추가한 데 이어 8일 만인 이날 3개를 더 공개한 겁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는 동결되며 해당 계좌에 대한 미국인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만약 미국인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사법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라자루스 혹은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와 거래를 하는 외국인은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BOA가 이더리움의 계좌 정보 등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이더스캔을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제재된 계좌를 포함해 재무부가 공개한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지갑 4개에는 약 4억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 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계좌에는 각각 18,256이더와 8,601이더, 21,629이더가 잔액으로 남아있고 14일 공개된 계좌에는 94,821이더가 있었습니다. 현재 1이더당 환율이 미화 2,957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약 4억 2,375만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가 현재 미 정부에 의해 동결됐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가 북한 정찰총국의 하위 조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기관 등을 겨냥했다며 지난 2019년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라자루스는 지난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과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동해 진입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공약, 영내 평화 수호에 대한 약속에 관해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한연합훈련 확대와 실병기동훈련 재개에 대해선 한미연합사 정책에 따라 계획 또는 시행된 훈련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훈련의 범위, 규모, 시기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국 합의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전현직 의원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동맹의 진화와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한동맹이 끊임없고 새로운 과제를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며 양국동맹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21일 민간단체인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포럼에 보낸 연설문을 통해 미한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역량을 갖췄지만 시대와 함께 업그레이드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고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공동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훨씬 더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는 일본과 함께 우리의 3국 공조를 심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폭넓은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노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의 하원 원내 부총무인 GK 버터필드 의원은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면서도 역시 새로운 역량과 새 도전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 bilateral alliance remains solid, it must.
역내 안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새롭게 나타난 도전들이 세계를 재편하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지도자가 한국과 이웃나라 그리고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철통 같은 동맹에 다시 전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버터필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면서 공동방위에 대한 양국 공조를 심화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구상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미중 관계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그리고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공급망 문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도전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envision new ways.
특히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길을 계획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 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은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고려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지낸 공화당의 도널드 만줄로 전 의원은 이날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남북 교류 확대와 상호 활동을 설득해야 한다며 민간 단위의 남북 교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have not seen is North Korea absolutely foreclose the door to dialogue and discussion.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포럼에 보낸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와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사실 북한은 지금 많은 면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가능한 한 최고의 입지를 차지하고 또 어쩌면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에 대한 예상도 있어야 하고 더 강력한 쪽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내가 볼 때 미한 동맹이 현재로선 훨씬 더 강력한 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re has to also be an expectation of the need to take risk in order to open the door to dialogue.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출범을 앞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접근 방식이 현 문재인 정부보단 미국과 더 일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숙힘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국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편협하고 근시안적 관념이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한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비전과 포부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전망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elect Yoon alluded to the Moon administration's parochial and short-sighted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그의 비전을 한반도의 즉각적인 이익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계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투자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 확실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의 목표는 현 정부보다 미국과 더 일치한다며 미한 동맹은 준비태세와 억지를 통한 한국에 대한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 president-elect has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its goals.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 나아가 대북 정보전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영향 캠페인에 나설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이 지연될수록 치러야 하는 비용은 남북 양측에 모두 커진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마련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한국 새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한편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북한연구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평향과 상관없이 남북 대화와 교류의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 원칙과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firmly believe that the...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과 관련해 상호 교환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는 시장주의의 경제 원칙을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조건의 원칙을 적용하며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 영향 캠페인을 통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황이 연일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흔적이 있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3번 갱도 새 입구의 추가 굴착을 위해 중장비나 계측 지원 장비를 내부로 반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22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3번 갱도에서 계속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 터가 확장되고 집안이 평평해진 흔적과 함께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입구의 추가 굴착을 위해 중장비 차량이나 계측 지원 장비의 내부 반입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이를 위해 새 입구 주변 땅의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당시 2, 3, 4번 갱도를 폭파했던 북한은 최근 핵실험장을 복구하면서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로운 입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다만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갱도 굴착 후 나온 폐석이나 흙더미 등 퇴적물 더미가 확장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징후는 3번 갱도에서 굴착 활동이 느려지거나 중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이후로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새로운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고 후루카와 전 위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입구 바로 앞 공터에 과거 굴착 후 나온 폐기물을 쌓아뒀던 위치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지만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새 구조물 북쪽에 전에 없던 새 정사각형 물체가 19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며 갱도 굴착이나 건설 공사를 위한 차양막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우기 동안 홍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복원하고 있는 징후도 새롭게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핵실험장 내 주요 시설에서 통나무 더미가 계속 쌓여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은 다소 속도는 느려졌지만 개보수 활동이 계속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3번 갱도로 통하는 남쪽 입구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추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새 입구를 설치하고 갱도 내부 굴착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핵무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3번 갱도 복원 작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추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는 북한이 3번 갱도에 추가 구조물을 건설하고 장비 설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 갱도의 손상 정도와 북한의 핵실험 계획 횟수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북한이 계속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대표로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아놀드 전 위원을 조은정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미국 정부가 전격 제재에 나서고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있어 사이버 금융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자금원입니까?
Since 2017 or so, you know, we've seen North Korea continue to focus a lot of its cyber activities target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s well.
북한은 약 2017년부터 사이버 활동의 대부분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금액은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의 가치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북한과 같은 나라에게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할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얼마나 명목화폐로 바꿀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해킹 활동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각국의 규제를 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When we look at the modus operandi and how North Korea is able to, you know, conduct these attacks, it's not so much they're skirting regulation.
북한의 공격 수법은 규제 회피보다는 정보 통신 보안의 약점을 악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인 논인을 공격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스피어 피싱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위장 이메일을 보내고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링크를 클릭하면 북한이 암호키를 확보해 가상화폐를 빼돌리는 것이죠. 따라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은행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What we're really kind of, you know, talking about then is better IT security practices.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n the US, for example, most banks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수십 년 동안 엄격한 정보통신 보안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 지급 거래, 자료 보관 등 모든 분야에서요. 하지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까?
I mean, absolutely. I think that it's clearly by design. The current resolutions don't mention, you know, cyber. Whatsoever. But it's, you know, it's
물론입니다. 현재의 결의들은 사이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가 북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도 명백합니다.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들을 개정해 사이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새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의들을 개정하라는 제안인가요?
Yeah, I mean, I think there's a couple approaches here. One would be a new resolution that includes, you know, cyber. Another would be to, you know, offer, let's say, 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or, you know, draft an implementation.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이행 안내서를 발간해 기존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제재 회피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재의 적법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1718 위원회는 엘리트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UN 제재위의 접근법은 기존의 UN 제재 대상에 종속된 사이버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죠. 해킹 조직 자체가 제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은 1718 위원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The major challenges come to states' ability to, you know, attribute and report North Korean activities. And we know, you know,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at the
가장 큰 도전은 각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규명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은행들과 거래소들은 북한의 공격을 보고하거나 공격받았다는 성명을 내길 꺼릴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경우 범행을 저지른 주체를 규명할 능력이 없죠. 이러한 상황은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능력을 제한하고 결국 북한의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파악한 것이 북한 사이버 활동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해킹에 대해 아마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두 나라가 사이버 영역에서 협력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You know, the coordinator is correct. I think that more information from member stat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help contribute to, you know, better understanding the full.
조정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회원국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의 전체 규모와 범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보는 고도의 기밀 수집 활동을 통해 얻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제재위원회에 넘기지 않는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죠.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것보다 이를 막는 데 더 많은 자원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격하는 북한보다 방어하는 각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You need skilled elite hackers. And North Korea has that. It would be not smart to assume that, you know, North Korea is, you know, an unsophisticated cyber hacker. That's not
북한은 능숙한 엘리트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세련되지 못한 사이버 행위자라고 추정한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입장에서 인적 자원 이외에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되죠.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하고 위협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Well, you know, I mean, I think that again, information sharing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is. Understanding the, you know, how North Korea's cyber actors are evolving, new methods they're using.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이 민간 분야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미국과 한국이 기밀 정보를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은 민간 분야와 적절히 정보 공유를 하고 각국 정부들 간에도 정보 공유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유엔은 지난 2월 북한에 반입한 대북 인도 지원 물자가 검역을 마치고 분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인 대북 지원을 위해선 북한에서 철수한 국제 직원들의 신속한 복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2일 지난 2월 북한에 전달한 대북 지원 물자가 현재 분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지난 2월 말 화물 열차를 통해 북한에 제공한 혼합 백신의 소독과 검역 상황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유니세프는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인도적 물품을 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 추가로 물품이 검역 과정에서 해제돼 현재 평양에 있는 중앙의약품관리소에서 분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안에 추가로 지원 물품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 말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혼합 백신 29만 6천 회분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철도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혼합 백신은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비형 간염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혼합 백신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에 전달된 혼합 백신 등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북전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와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에서 철수한 국제 직원들이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유엔은 물자 반입과 프로젝트 시행 현장 접근 등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 가능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 무기 개발을 위해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근처에서 발사된 이 발사체는 고도 25km, 비행거리 110km, 최고속도 마4로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튿날인 17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며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하는 전술핵 무기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북한 핵무기의 초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과 150회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적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기권 재돌입 기술과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ested an ICBM. They did so back in 2020.
그러나 전술 핵무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번에 발사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고도가 25km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했고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발사할 경우 한국 전역이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과거 한국군 군비통제관실에서 근무했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무기는 뭐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0km, 길면 뭐 1, 200km, 우리 수도권이 완전히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할 경우 한국이 이를 막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이를 사전 탐지에 타격하는 킬체인과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패트리엇 미사일 또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진을 보면 북한은 전술핵 미사일을 4개의 발사관이 장착된 이동식 차량에 실어 발사합니다. 또 미사일 외형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닮았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동식 차량을 터널이나 숲에 숨겼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전술핵을 2발 또는 4발을 연속으로 쏘고 숨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발사 동향을 탐지해야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술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마하 4에서 5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1분 정도면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1분 안에 탐지, 결정, 요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given the short amount of time from wherever these missiles would be deployed to where THAAD is located.
또 북한이 두 발 또는 네 발의 전술핵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경우 한 발만 요격에 실패해도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핵탄두를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500에서 600kg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이 정도 크기의 핵탄두 소형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핵탄두 소형화 역량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n do it because they have been working on this for 20 years or more.
또 다른 단계는 소형 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해 의도한 폭발력을 내는지 실험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한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파는 것은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소형화된 전술핵을 실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always wanted to conduct additional tests. Kim Jong-un has talked about deploying tactical nuclear.
북한의 전술핵 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한국에서는 세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박진 의원은 지난 4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협의체 가동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 이것을 다시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외교와 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은 북한의 전술핵을 막기 위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개발에 들어간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신속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1호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처럼 미국과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전문가들 중에는 그걸 미국에 적극 요구를 하고 있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전술핵을 갖다 놓든지 전술핵 갖다 놓는 게 어렵다면은 핵공유협정, 저 나토와 맺고 있는 그 정도의 협정을 맺게 되면 억제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켄 고스 국장은 이미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에 다시 미군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y putting nuclear weapons in the South, I think that it does create a certain amount of risk for misperception and unintended.
북한의 전술핵 개발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전술핵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새로 들어서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에 한남 남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4도, 낮 23도, 양덕 아침 11도, 낮 25도, 구성 아침 12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19도, 희천 아침 11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26도, 개성 아침 16도, 낮 28도, 신계 아침 14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3도, 낮 28도, 평강 아침 12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11도, 낮 27도, 장진 아침 4도, 낮 21도, 청진 아침 7도, 낮 16도, 김책 아침 9도, 낮 1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맑겠습니다. 오후엔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7도, 낮 22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4월 2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997년 홍콩에 대한 관할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될 때 중국은 홍콩이 일국가 이체제 원칙에 따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영국 공동선언에 따르면 홍콩은 향후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를 누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홍콩 법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국무부의 홍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을 옴짝달싹 못하게끔 옥죄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콩의 관할권이 중국으로 이전된 지 25주년이 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동안 중국은 홍콩이 기본질서를 해체하고 사법과 학문, 언론과 문화의 자유를 탄압했다며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홍콩의 자유는 크게 퇴색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홍콩의 민주적인 반대파를 탄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베이징과 홍콩 당국에 대한 평화적인 견해 표명이 금지됐습니다. 또 홍콩의 선거법이 바뀌면서 정당 단체의 등록이 베이징 정부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홍콩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에 따라 홍콩의 두 개의 독립적이고 대형 언론사인 빈과일보와 스탠드뉴스가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또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는 홍콩의 육사박물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을 명분으로 160여 개의 개인과 단체를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2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체포된 민주진영 인사들과 운동가와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중국과 홍콩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운동가들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베이징 당국은 결국 홍콩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몰아내고 이 도시의 명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민사회와 법치,
개인의 자유는 약동하는 사회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홍콩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약 3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베테랑 외교관을 지명했습니다. 연락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브리짓 브링크 현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링크 대사는 25년 차 외교관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 등에서 부임했고 국무부뿐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브링크 대사의 수십 년의 경험은 현재 우크라이나 역사의 순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리 요바노비치 당시 대사를 소환한 뒤 3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이날 대사 수명 발표는 지난 주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나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약 2주 전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의 기능을 서부 르비우로 옮겼고 이후 대사관을 폴란드로 이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5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하야시 외무상과 모리다케오 사무차관 등이 한국 대표단과 만났다며 한국 차기 정권에서 일한 관계의 방향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가치를 공유한 선진 국가로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부의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려면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양국 정부가 새 모멘텀을 소중하게 살려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법원이 25일 뉴욕주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법정 모독으로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앤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변경해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과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는데 이에 관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 3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3월 31일로 연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앤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이번 명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이 최근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한 솔로몬 제도의 정부 고위 관리를 발견했습니다. 우에스게 겐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3일 일정의 솔로몬 제도 방문을 위해 25일 일본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9일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최근 이 협정과 관련해 이것이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에스게 차관은 이번 솔로몬 제도 방문에서 중국과의 협정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양자 그리고 영내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 앞서 먼저 솔로몬 제도를 방문한 미국은 중국의 영구적 군사 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의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를 찾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소가바레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의 영구적인 군사 배치와 군시설 구축 등을 위한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이에 우려한다며 미국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팜유 공급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팜유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2일 화상 연설을 통해 팜유 수출 금지 조치는 국내에서 사용할 팜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도도 대통령은 이 정책 시행으로 국내 사용 팜유의 양이 충분한지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라면서 수출 금지는 추후 고지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4월 26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